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인데 8절부터 13절까지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더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만큼 소중한 것인지, 어쩌면 내 믿음보다도 그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바른 믿음의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렇게 분파의 문제, 그 파벌의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성에 관한 문제에 답변을 한 겁니다. 남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혼 남녀들은 결혼해야 됩니까? 뭐 안 해야 됩니까? 부부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갖고도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오늘 8장은 이제 그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 뭐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뭐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고린도라는 뭐 도시가 수차 얘기가 됐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고 큰 신전만 해도 무슨 뭐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신전들이 12개 이상 이렇게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전마다 사실은 제사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신전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방인으로 지내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 예수를 주라고 정작 고백하고 나서도 그 생활의 반경 속에서 이렇게 떨치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 무슨 뭐 회식이라든지 술자석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면은 뭐 요즘은 어떤지 뭐 제가 자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피치 못하게 뭐 술잔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도 있고, 안 가자니 뭐 정말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또 가서 또 술 안 먹고 앉아 있기는 더 힘들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또 뭐 그렇게 한두 번 가고 안 가고 아니라 매일 저녁 내가 뭐 영업직 사원이어서 술자석을 내가 주관해야 되고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또 신앙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문제가 고민이듯이 그 당시도 그게 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넌 직업에 속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전문직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모여봐야 되게 신전에서 모여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가지고 파티를 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고기 그 재물을 안 먹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려면 아예 그냥 직업을 뭐 내팽개치거나 뭐 아예 그냥 그래야 될 그런 형편이고, 또 이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것도 그래요. 고기가 신전에 떨어지면은 이제 일부만 태웠어요. 뭐 그 사람들 뭐 심지어는 머리카락 몇 개 태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사 드리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나머지 고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이제 파티를 주로 하고 했는데 그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은 그 제사장을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제사장들이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기가 이제 뭐 주로 신전 옆에는 뭐 고기가 뭐 엄청 많이 나돌게 되고 되게 고기를 사려면 그 신전 옆에 어디 정육점이나 무슨 고기 가게 가서 사 먹으면 백발백중 그게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서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제물에게 우상 제물이었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에 비춰보면 먹을 고기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채식주의자시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채식주의자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이제 그 이 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과연 유대인처럼 믿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걸렸던 건 첫 번째 이게 할례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왜 할례를 안 받냐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격분한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냐.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바울은 뭐 얘기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뭐 할례를 받으라고는 하지 말자. 그렇지만은 세 가지는 꼭 지키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난 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인데 그 결정의 첫 번째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말라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핏제 먹지 말라. 예. 이제 이런 기준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예. 그 기준들이 유대 안에 있는 무슨 교회라든지 유대 가까운 뭐 하다못해 안디옥 교회 정도면은 그게 그렇게도 뭐 맥혀 들어갈 정도가 되겠지만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아예 헬라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기를 신전에게 드려졌던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아예 고기 끊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강제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이제 이게 규정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이제 극단적으로는 두 어떤 생각들이 나눠진 거죠. 소위 이른바 지식파,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을 받은 사람, 신령한 지식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남다른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야 그런 거 소용없다. 뭐 그게 뭐 음식인데 그까짓 게 문제가 되냐? 예,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신전이면 어때? 가면 어때? 이제 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예.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도 뭐 그런 것 좀 뭐 신경 안 쓰셨는데 뭐 먹으면 어때? 그래서 이른바 그런 대단히 무슨 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가진 것처럼 구는 사람들을 이제 이른바 열광주의자라고 불렀어요. Enthusiasts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비상식적이거나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지나치게 그걸 우월적인 신앙으로 남한테 포장하거나 과시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열광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칫 영지주의자로 또 이렇게 일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른바 그 이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구원의 증표로까지 삼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남다른 그런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 요새 뭐 은사주의자들이 되게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소지가 다분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 지금도 좀 너무 말씀을 강조하고 정통을 강조하고 숨이 답답한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거 만나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른바 이 열광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막 먹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아무 신전이라 가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같이 그냥 파티하고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래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답변을 한 부분이 8장인데 결론은 뭐겠어요? 바울은 강한 믿음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의 일면의 근거는 동의해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뭐 아무 실체가 없는 거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 것에게 들여졌던 고기 그거 뭐 먹으면 어때요? 그들의 주장에도 일단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강한 믿음이 뭐 아무거나 먹고 다니면 어때? 뭐 구원받았는데 뭐 그까짓 게 무슨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크리스천 됐는데 뭐 내가 세례도 받고 뭐 영생도 받았고 뭐 밤마다 술집에 가면 어때? 뭐 나 같은 사람이 가야 술집에 구원도 받지. 뭐 또 이렇게 또 소득 재분배를 하려면 그런 데도 가야지. 뭐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너는 갈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술집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 신전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 때문에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 전대 가면 안 될 텐데 전대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그래서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면 내 강한 믿음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어 산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인데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너는 그러면 내 강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 넘어지게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바울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른바 지식파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고심을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지만은 또 그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조마조마하는 그래서 항상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양극단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세우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칫 잘못하면은 남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율법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이나 정통 교리에 대한 그런 뭐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예.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게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 없는 지식은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 뭐 성경을 내가 수십 번 읽었는데 이 뭐 이렇게 보니까 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 한 번 안 읽고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말은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경 한 번 안 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는 이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의 자기의 태도나 신앙의 자기 기준의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한테 대해서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까지 성경 몇십 번 읽은 게 무슨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그 모든 성경적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건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날마다 설교하면서 예, 내가 뭐 돌아서서는 안 목사하고 싸우고 맨날 있다 그러면 뭐하러 당신 설교하냐? 안 목사는 뭐하러 그렇게 병원에 가냐? 병원 가야지 뭐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교단 안에서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많은 비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고 무슨 교단장 하나 뽑는데 세상보다 더 못한 선거 방식, 부정투표 뭐 이런 걸 상상을 초월해요. 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떤 교단에서 총회장을 선출을 했어요. 근데 이 총회장이 선출될 때 공약을 내걸었어요. 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 전부 성지순례 시켜준다. 그런데 그냥 입 닦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왜 공약을 안 지키냐, 왜 우리를 성지순례 안 보내주냐고 모 일간지에 절반의 광고를 실었어요. 무슨 총회장은 작년 선거 때 공약을 지켜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런 거를 약속하고 총회장이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말 안 되는 짓을 한 걸 그 안 지켜준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가면서 그 약속을 지켜라. 확실히 여러분 저보다 덜 놀래는구나. 나는 너무 놀래서 야 이게 이 정도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진짜 정말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믿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끼리 인도 있는 교단인데 그 교단에 다 무슨 뭐 감투 쓰고 뭐 한자리는 하는 분들인데 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교회 고린도 교회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늘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치 신앙의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점에서 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얘기가 야 음식 그거 먹는다고 뭐 더 이익이 있냐 안 먹는다고 더 불이익이 있냐 음식이 너를 세우는 게 아니다. 예. 그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바울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 사실 그 예수님께서도 예.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 마가복음 7장 우리가 19절 예.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정결례를 안 지켰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험담하고 비난할 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조금 더럽게 들어간들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면 그만인데 예. 뒤로 나가지 않고 입으로 도로 나오는 것들 남을 험담하고 모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이렇게 오만 가지 잡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또 바울이 지금 일면 동조하고 있는 그 열광주의자들 지식파 사람들의 생각과도 근본 생각의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이들의 교만이라 말이죠. 문제는 이들의 사랑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면 그건 옳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자랑스러워서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믿음을 남들한테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되게 그런 사람도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과시한 것이죠. 그래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부도덕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 믿음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열심이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교회 와서도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가끔 나오는 사람들 예. 또 뭐 예배 시작하면 15분 있다 나오는 사람들 그래도 조용히 뒤에 앉았다가 빨리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시간도 없고 찬스도 없어요. 근데 제일 앞자리에 오는 사람들 일찍 와가지고 예. 그냥 뭐 다 기도하는 사람은 왜 목사가 말이야 10분 전에 들어와서 설교 전에 기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건 늘 자기 믿음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늘 뒤에 와서 있다가 하는 사람 전 사람들은 예, 전 바른 신앙이 아니야. 전 털 예. 그러다가 뭐 또 뭐 차 파킹 빼라 그러다가 나가는 사람들 뭐 저거 보라고 저거 저래 가지고 교회가 되겠냐고. 차 잘 되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네가 말이지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 우상 신전에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걸 보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 건가? 그러다가 만약 그 사람이 잘 지키다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그냥 양심이 약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나면 가만히 있지도 못해. 예. 자기가 타락한 사실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늘 살펴보고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좀 배려하는 것을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선자를 알고 뭐 다른 구약 신약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른다면 당신이 좋은 믿음이라고 대접받고 싶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늘 다른 사람의 믿음은 업수이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그런 믿음 단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한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예컨대 그러시네요. 뭐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술도 뭐 이따가 마시고 심지어 담배도 뭐 몰래 가서 피운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실제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오지도 않아. 아니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누구 믿음을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될 우리 믿음의 현주사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난 도대체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나? 내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혹시 믿음을 잃지는 않았을까? 이런 경각심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이기적인 태도를 보고 아유 나는 저런 그리스도인들 있다면 그 교회 가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만들지는 않았냐 이 말이죠. 제가 신학교 갔는데 그 신학교 이제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동양인이 없어요. 이제 신학교인데 보스턴에.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게 학교에서 이제 이게 뭐 이제 뭐 학부모들하고 모이는 날 있잖아요. 뭐 부모들 학교에 모이는 날. 가면은 이제 뭐 얘기는 주로 이렇게 조금 학교에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기부금을 내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대충 얼마 내는 거 보니까 큰 돈도 안 내더라고.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뭐 작은 액수를 써서 냈는데 제가 나중에 안기는 이 좀 진짜 제 자랑으로 들으면 큰일 났는데 아무도 그 돈을 안 낸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 돈을 냈대요. 누가 얘기했니? 그러고는 이제 신학생들이가 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긴 하죠. 다 뭐 밀키트 이런 거 티켓 받아가지고 식사는 다 꼬박꼬박 다 먹고 권리는 다 챙기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잘못 들으면 좀 오해가 되긴 할 건데. 그건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뭐 이래도 뭐 좀 기부하라고 연락 오기 전에 해야 마땅하고, 오면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게 적십자 회비 이런 게 날라와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이라면 100% 내야 돼. 더 내지는 못할 망정, 그 돈 많은 이만도 안 내고, 예. 그 국가에 대한 이런 무슨 뭐 이렇게 공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남다르지 않으면 그 무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게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이웃들을 기준 삼는 사람들인데, 이웃들의 필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줄 모른다면 우린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 때문에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디 가서 그런 거 안 냈다고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야, 그거 왜 내니? 나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만. 여기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의 논지란 말이죠. 저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상노릇, 종노릇.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다든지 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될 자유, 그건 곧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안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권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리가 손해되면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어제.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나는 못하게. 나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겠다. 그 대신 실족할 사람하고 같이 안 먹겠다. 뭐 그런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나는 도저히 뭐 하여튼 공공의 석상에는 안 먹겠다. 그렇지만 어제 사실은 뭐 이게 그 어제 오후에 이제 낮에 주례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테이블에 이제 낮에 주례를 하니까 저 식탁에 전부 이제 포도주를 다 이제 따로 놓고 왔어요.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또 모르는 사람들 다 있는데, 뭐 또 괜히 뭐 또 목사가 티나는 것 같아서 그냥 다 받았어요. 그 이제 다 건배 순서가 있잖아요. 건배를 이제 했어요.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모금만 할까? 입만 댈까?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결혼식상에서 어떻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 먼 테이블에서 보고 뭐 먹나 안 먹나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먹으려고 딱 했는데 옆에 보니까 이 테이블이 또 중계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잠시 뜸을 들이고 카메라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우리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결혼식장이니까, 주님도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 모르는 사람이 이제 좌중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물을 마셔도 포도주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신 바이런이 가장 훌륭한 시를 하나 썼는데 그건 물이 주인을 만났음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이 지금 얼굴을 붉힌 겁니다. 그냥 드세요. 그러고 웃으면서 이제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시각각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기로 하면 딱 안 먹으면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결론이 났고 그게 사발통문으로 다 돌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두 군데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 이세벨도 나오고 잘못한 사람이 나오지만 우상의 제물을 왜 먹게 했냐로 책망을 받아요. 그런 근거를 들이대고 우상의 제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논쟁할 것도 없죠. 뭐 너 우상의 제물 보면 지옥 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논쟁을 안 해도 그 말이지만 바울은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실은 참 선교사다운 태도요, 위대한 사도다운 태도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뭐 저기 저 남대문 뒤쪽에 옛날에 그 뭐 월드컵인가 유명한 술집이 있었대요. 제가 뭐 가보진 않은 술집인데 근데 거기에 그 그냥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이 저기 저 신부님이 나타났대. 신부님이 뭐 이렇게 술집에 그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술집에 그게 뭐 왁자지껄한데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이제 그 이 뭐라 그러나 그 호스테스들이 기다리는 방에 이제 들어간대요. 들어가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깔깔깔 웃고 뭐 분위기 뭐 어수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부님이 하여튼 적당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들 팔자가 참 싸나워가지고 이런 데 와서 일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건넨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아니 신부님도 뭐 팔자란 말 아세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야 그럼 내가 섭니라 그러면 알겠냐? 예,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팔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안 쓴단 말이에요. 사주팔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 술집에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예, 뭐 미사나 드리고 있지 뭐하러 그 술집에 그렇게 매주 가겠어요. 아마 목사들이 그 술집에 가면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마 안 갈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가면은 아이고 옛버릇이 도졌구나. 예, 드디어 저 목사가 또 옛날로 돌아갔다더라. 이럴까 봐서도 가지도 못해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안 가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거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그런 기준에서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보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아, 누구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 기도해 주고 그 뭐 한잔 하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 저를 나무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안 하겠다고 약속 못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 만한 장소에서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일 때문에 시험 들 만한 사람하고는 동석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하고만 동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한쪽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것도 나름대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문자적으로 사는 거.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을 계명으로 사는 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준으로 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다면 너보다도 네가 만나는 그 대상,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이 대하기 때문에 너는 너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뭘까요? 사실 내 믿음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절 읽어드리려고 적어왔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지식은 흔히 공동체를 파괴한다. 사랑 없는 자유는 영혼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지식이든 자유든 그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고 사랑을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때로 남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을 꼭 사랑하도록 애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런 데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다. 교회는 재활센터다. 헬스클럽은 가면 각자가 몸을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요. 각자 그 몸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곳이에요, 헬스클럽은. 그런데 그 헬스클럽은 한 사람만이 승리자예요. 가장 근육이 좋은 사람이 승리자겠죠. 그런데 재활센터는 그냥 한 사람이 일어나서 봉 하나를 잡고 한 걸음을 걸어도 박수를 쳐주는 곳이에요. 그 재활센터라는 곳은 한 사람의 승자를 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는 곳이다.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재활센터에 와서 내 믿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이라는 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내 믿음이 굳건하다, 강건한 믿음이다, 이걸 입증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은 내 믿음이 어떠든 간에 믿음이 더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교회 첫 발을 내딛어서 두리번거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잡아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치 재활센터에 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한 걸음 뗄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멀쩡한 성인이 일어나서 한 걸음 걷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의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됨으로써 그것이 어떤 형태의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 공동체에 좀 더 따뜻한 그런 푸근함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서로 불편합니까? 얼마나 쌀쌀맞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한 분 이 땅에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 그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우리도 그런 사랑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런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신앙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사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더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마치 헬스클럽처럼 변해버린 것도 있는데 주님께서 어쩌면 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절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믿음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꼭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섬길 때마다 남 모르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지금 이렇게 그래도 올라오기 전에 질문이 어떤 게 있나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시점까지 보고 올라오는데요. 지금 막 새로운 질문이 올라와서 그냥 그대로 11조는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11조?
네. 그리고 명절 때 상여금 받으면 그달은 상여금의 10분의 1도 내야 할까요? 최근 11조를 내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 그 11조에 관한 얘기는 뭐 이렇게 많이 제가 우리 뭐 답답답해도 떠 있기도 하고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그로스냐 넷뜨냐 그거는 뭐 본인이 복 받고 싶은 대로 내면 돼요. 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그냥 그로스로 내고 조금 덜 받아도 괜찮으면 뭐 넷으로 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 같으면 10에 2조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건 뭐 구해받지 마시고 상여금도 뭐 전체 토탈 액수에 속하니까 그냥 다 합쳐서 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특별히 쓸 때가 있으면은 여러분 꼭 뭐 그 하나님이 뭐 내나 안 되나 이렇게 노래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정말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내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헌금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지만 풀려나서 그냥 헌금과는 상관없이 산다가 아니라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훈련 시작이 11조인데 그것마저도 뭐 인색하게 하겠다면 별 가망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흔쾌하게 그런데서 풀려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뭐 좀 따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19,873원 해야 11조인데 뭐 2만 원 하면 어때요, 그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조금씩 더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11조 했더니 뭐 부족하지 않구나.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헌금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그 하나님 사랑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뭐 그 여러분 계산 그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 헌금하고 관련해서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절대 가난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첫째. 그래서 그 과부의 두랩돈을 크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헌금하는 마음,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지 세전 세후를 따져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세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헌금조차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요. 아, 좀 확실히 얘기해 주면 안 되나? 네. 이제 이런 분도 계신데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그로스로 내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괜히 뭐 작게 내고 나서 찜찜할 게 뭐 있어요. 아, 아무래도 넷으로 내면 10에 0.98인데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그게 뭐 세무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이 교회가 뭐 분명히 사이즈로 봐서는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나올 텐데 그때 사실은 그 좁은 교회 한 1,000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영수증 발급된 게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 7, 8배 많이 발급이 된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이제 헌금 들어온 액수의 한 70%밖에 안 나갔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세무서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득 전체가 어떤 소득이 어떻게 있는지를 전부 일람표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교인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연봉 뭐 5,832만 원 뭐 하고 그다음에 무슨 가외 소득 해가지고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다 뽑아왔어요. 그러고는 우리한테서 세금, 헌금 기부금 영수증 떼간 걸 그 옆에 다 쓴 거예요. 그 다 썼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11조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0.3, 0.5, 7, 뭐 0.8. 그래서 아, 넷트로 그로스로 내지 않고 다 넷트로 냈나 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제가 보는 순간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부끄러웠어요. 이게 세무 세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예. 근데 이제 나는 한 가지 위안을 삼은 게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교회 다 헌금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 컨페션 내도 좋다. 11조 같은 거 컨페션 내면 어떠냐. 또 심지어 제가 우리 그 재정을 다루는 형제들한테 나는 이 교회 헌금 안 한다. 난 내가 아는 작은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11조 할 테니까 내가 헌금 안 한다고 시험 들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도 11조 다른 헌금해도 좋다. 왜냐하면 재정한다는 이유로 당신들이 11조를 여기 하면 누구는 하나 안 하나 그걸 맨날 지켜볼 테니까 당신이 여기다 안 하고 다른 데 해야 아마 그런 데서 자유로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 여기서 뭐 나간 사람들 뭐 또 어려운 이런 뭐 NGO 또 뭐 무슨 선교단체 이런 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몰래 느끼는 기쁨이지 눈치 보고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 눈치 보면서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헌금이에요. 이거 목사 보지 않겠나? 이거 다 알지 않겠나? 아, 뭐 보지도 않지만 봐도 뭐 아무 여러분 저 그거 저 신경도 안 쓰니까 그런 거는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헌금이라는 게 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드리는 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냐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형편이 오래서 하나님 왜 이번 달에 안 되겠네요. 뭐 이제 다음 달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된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는 옛날부터 그 이게 술집에 외상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상 놀렸다가 이제 연말 되면 한꺼번에 팍 주는데 그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도 어떤 때는 몇 달간 있다가 한꺼번에 탁 내면 크게 내는 것 같잖아요. 밀린 거. 그러면 어때요? 아무 상관 없죠. 네.
아닌데 그 우리가 저 분명한 거 확인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 메시지 랩 쭉 가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예배가 완성이 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온전히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 여러 군데 보면 그 뭐 헌금의 종류가 수십 가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따로 헌금의 종류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공동의회 할 때도 나왔지만 그냥 주일 헌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전체 한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으로 어떤 측정되는 공로로서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님 헌금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합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마음에 따라 흘려보내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다. 그 마음을 잘 생각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따라서 이렇게 그 질문 헌금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뭐 헌금을 해야 복 받나요 하는 복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이런 그 질문들이나 궁금한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우리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인정이요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배 얘기가 역시 오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담배 필 때 너무 큰 죄책감이 듭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에 자유해도 될까요?
근데 뭐 저도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많이 피우다가 딱 어느 날 끊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렇게 노름하는데 밤새 노름을 하는데 다들 담배가 떨어지면 이제 꽁초를 펴서 피워요. 그게 너무 정말 이렇게 추악해 보여서 그날로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에요. 믿기 전에 이제 끊었는데, 저는 이게 그 담배 뭐 신부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뭐 술 먹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신앙의 무슨 대단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폐암에도 안 좋고 호흡기에도 안 좋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특별히 가족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면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잘 안 끊어져서 뭐 몰래 가서 있고 남들 피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이 동기가 더 크다면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끊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은 안 되는 걸 내버려 두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건강,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에 이 굴뚝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이 성전에 연기를 넣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면 이걸 깨끗하고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자연히 끊어지게 되겠죠. 특별히 가족이 그렇게 싫어한다면은 그 뭐하러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하겠어요? 가족 사랑한다는 게 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 안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담배는 끊어야 좋죠. 근데 만나교회 2018년에 한번 그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 만나교회에 흡연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웬 흡연실이냐,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던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모여서 필 수 있는 흡연실 만드는 게 왜 선교적인 결정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죠.
참고로 우리 저 뒤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 빌딩이 워낙 그 이제 그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흡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못 참는 사람은 가서 한 대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심장내과 의사인데요. 담배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약물 중독이거든요.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피워봤죠?
저요? 네, 안 피워봤습니다. 아니,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예, 안 펴봤어요.
근데 뭐 술, 담배를 많이 한다고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안 한다고 그게 자랑인 거 1도 아니에요. 특별히 몸이 안 받아서 안 마시고 안 피우는 거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그건 전혀. 그냥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일반적인 교회 분위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세상에 담배 핀대 하는 이런 분위기. 그걸로 그 신앙이 다 결정됐던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 기준은 이제 넘어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담배와 그 술을 끊었던 거는 그 한 선교가 되고 한 10년 전쯤, 10년이 지나면서 그 이게 미치는 해악이 심한 걸 보고 덕을 세우기 위한 이제 운동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금연 금주를 해서 모은 재화로 우리 국채를 보상하자 하는 그런 애국적인 운동과 더불어서 이게 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이 됐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유일한 신앙적인 기준과 표준이 되기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안 피면서 너무 거짓말하고 그냥 사람답지 않게 사는 거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이라는 게 공동체적인 것이고, 복음이라는 게 한 개인에 전해지는 굿뉴스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에 전해지는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런 뭐 술, 담배니 무슨 도박이니 이런 데로 끌어내려서 그 기준에서 신앙을 평가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자칫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 복음 때문에 술, 담배 안 할 수도 있지만 마치 그 술, 담배를 하면은 뭐 그건 신앙도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교회가 예를 들면 사회적인 어떤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뭐 동성애나 차별방지법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데 그렇게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왜 총회장은 그 성지순례를 안 시켜주냐 하는 이런 모순된 거는 정말 좀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목사님, 그 지난주 설교 듣고 한 주간 고민하고 오후 예배까지 찾아와서 문의 드립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답변한다고 했으니 이런 경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 바울의 생각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디모데서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바울의 생각일지라도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바울도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나는 주의 뜻을 분명히 대변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우리가 자연인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시대를 따라 이런저런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약 성경 13권을 썼지만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일부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내용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믿음의 기준을 밝힌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은 주님의 뜻을 담은 얘기다 이런 걸 분명히 밝힌 거죠. 그래서 사사롭고 지극히 뭐 비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Q&A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질문이 그런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왔는데도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엄청 힘들어하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징징댑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가 강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툭툭 털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의지가 약한 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변명일까요?
그건 뭐 본인이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모태신앙 입장에서 어떠신지
이게 모태신앙의 문제일까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이 알게 모르게 쓱 높아져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에서. 그러다가 그런 기준에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두려운 거죠. 원래 모태든 모태가 아니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모태는 알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 회심한 극적인 회심한 분들이 갖는 그 은혜가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크게 깨달았던 경험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 저를 봐도 이게 제가 집안에 있는 그 탕자였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크고 작은 일에 징징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를 인정하고 굴복하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은혜로 이제 사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의지를 자꾸 이제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침이 있을 때 저는 가끔은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을 자꾸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순종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모태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뭘 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또.
예, 한 가지 덧붙이면은 우리는 이게 모태 신앙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앙이 날 때부터 쭉 형성되어서 알게 모르게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또 혹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 말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 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뭐가 과연 좋은 믿음이냐, 강한 믿음이냐, 신실한 믿음이냐,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 예수님이 뒤집어 놓은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 기준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 좋은 신앙, 아주 확실한 신앙, 굳건한 신앙, 강한 믿음이라고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 말한 좋은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전혀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이나 도덕 폐기론자입니까?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도 율법 폐기론자도 다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은 정말 사랑이 많은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가, 이웃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그게 강한 믿음의 잣대지.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나는 뭐 술 한잔 먹는 거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것도 강한 믿음이 아니고 나는 술에 입에도 안 돼, 이것도 강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 안에서 자유해지는 게 마땅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 자유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 심지어 내가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강한 믿음이요, 그거야말로 진짜 순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보고 계신 믿음이 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야 라고 그 평가받는 내 명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는 그 사랑이 있는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좀 정직하게 살펴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차라리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주시는 거니까 기꺼이 맛나게 먹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의 결정들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선교적인 시선과 복음을 전하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로부터 야 참 믿음 좋다라는 그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착하고 신실했으니 내 지극히 작은 형제를 위하여 네가 기꺼이 네 삶을 나눴으니 참 고맙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거 잘 알기에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와 더불어 지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시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 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꺼이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길을 여시어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순종의 길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을 보시되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약한 우리들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